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열흘 새 네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잇따른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열흘 사이에 이제 2월 2일 현재 네 번째 발사인데요. 1월 24일 날 한 차례 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월 28일, 1월 30일 이렇게 이어서 2월 2일 발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북한이 이런 잇따른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주장해왔던 것과 맥이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근에 잇따른 여러 가지 대비태세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있고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이동 배치가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 당국은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맞서서 나름대로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군사적 움직임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 군 당국은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 기술 개발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서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군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아울러서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이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하기도 하고 또 수중에서 발사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 발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탐지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북한의 잇따른 발사의 배경으로는 최근의 정세 또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는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의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압축적으로 북한이 지금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그 전략 순항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작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말하자면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데 그렇게 좀 바뀐 데에 어떤 이유가 있을는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북한이 이제 순항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1월 28일, 30일 그리고 2월 2일 일주일 새 이제 세 차례나 발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세 차례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시 그것은 그 순항미사일을 고도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발표 이런 걸 보면 북한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의 그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화살 1형, 화살 2형, 그리고 최근에 그 공개한 불화살 3-31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역시 새로운 무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이것을 자꾸 쏴서 정밀도 그리고 플랫폼을 다양하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순항미사일에 재래식 그 탄도가 아니라 그 핵탄두를 장착해서 위협을 하려는 것이 이제 북한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핵탄두를 그 장착하려는 그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면 그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것은 김 위원장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핵 탑재가 가능한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해군력 강화에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반도에서 유사시 그 이 한반도에 이런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병력이나 장비들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 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선소로 방문을 통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군함 건조 실태를 점검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남포 조선소를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남포 조선소 현장은 과거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력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도 또 주목되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세와 그에 따른 위협들은 우리가 해상 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최근에 이것이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서 이 해군력 강화 그리고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에 주력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은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꾼 점을 들어서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수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그 지난 2월 28일 발사된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 북한 노동신문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구만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보도한 그 사진을 보면 북한이 그 심포 아마 그 앞바다에서 쏜 것 같은데.
예.
바다에서 그 순항 미사일 미사일을 쏜 것은 확실한데 보면은 그 바다 위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그 잠수함에서 쐈는지 아니면 다른 북한이 과거 운용하던 바지선 이렇게 넓적한 그런 배 같은 그런 건데요. 거기서 시험 장치인데 거기서 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군 당국이 밝힌 게 과장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됐다는 게 이제 두 가지 대목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잠수함에 쏜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일종의 그 바지선에서 쏘고서 쏘고서 이것을 잠점에서 쐈다. 이런 인상을 한국과 미국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뜻을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북한이 이렇게 자주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이 그 기술 개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불화살 1형, 2형 세 개의 지금 새로 만든 이런 순항 미사일이 있으니까 한번 쏘고 이것이 제대로 잘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비행을 하고 목표물을 명중했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쏘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량 시험을 한다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미국도 무기를 한번 개량하고서는 이것을 그 시험을 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량을 하고 한번 발사를 하고 대개 아무리 못 들여도 한두 달은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새 순항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개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패턴이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 세 번, 그러니까 1월 28일, 30일, 그리고 2월 2일 이렇게 일주일 새 세 번이나 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시험을 했다고 그러면 쏘고서 이틀 안에 그것을 다 분석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또 쐈느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그 쏘면서 상당히 과장한 게 아니냐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여건으로 봐서 이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 이런 수중 핵 공격 역량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고도의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관련 개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어뢰의 경우에는 매우 작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북한의 지금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다만 이 핵추진 잠수함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김 위원장이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는 이런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가 이런 관련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또는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 작업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서방국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총선거를 겨냥한 대남 결안과 심리전 의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가 이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도발을 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북한이 한국의 그 정치 일정, 그러니까 4월에 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는데 이를 겨냥해서 대남 혼란, 교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그 참모, 부하들을 불러다 놓고 한국을 그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킬 만한 어떤 방안을 내놔라, 이런 것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총선거를 앞두고 아마 그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지금 2월 초까지 지금 뭐 상당히 거의 매주 순항미사일 또 미사일 이런 것을 쏘고 핵 어뢰 이런 것도 시험을 했다고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2월, 3월 총선거를 앞두고는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국을 겨냥해서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국지적 도발이라든가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어떤 그 교란 작전 그리고 사이버 해킹 이런 그 대남 그 교란과 혼란 이런 것은 북한이 계속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한국 총선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총선도 총선이지만 이 북한으로서는 올해 말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대선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지 여부가 북한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미국과의 핵 관련 협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이 북한과 다시 핵과 관련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고요. 예. 또 미국에서 언론들의 보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북한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동결을 이제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대가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제시하고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가장 낮은 순위로 이렇게 다룰 것이다라는 관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말하자면 북핵 자세나 태도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북한은 분명히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한국 총선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따질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도발이 북한이 핵 보유에 따른 그런 나름대로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면은 그런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말하자면 조용하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의 대선 또는 총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일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이 직책이 방대한 태평양 전체의 미군의 그 군사력을 총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파파로 지명자는 북한이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파파로 지명자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파파로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군사령관으로서 이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확장 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파파로 지명자가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역량 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하자면 개발에 있어서 핵의 고도화 그리고 경량화 이것이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그 위협적인 레토릭 수사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예. 지금 핵 선제 사용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핵 무력을 법제화했고요. 또 최근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울러서 핵과 관련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신형 무기의 시험과 개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핵 타격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바로 예. 이런 맥락에서 비핵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확장 억제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핵, 말하자면 사용에 대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바로 확장 억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을 파파로 지명자가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파파로 지명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파로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1일 그 미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북한은 그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 그리고 무기 실험 그리고 재래식과 그 전략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대규모 전쟁은 몰라도 그 도발 같은 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앞서 미 국방부 비핀 나랑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도 한국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선제 핵 타격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언급들이 나오는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예.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국무부의 입장은요. 매튜 밀러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에서 분명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한 데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 25일 날 보도한 것이고요. 네. 아, 또 이번에 방금 그 인준청문회 관련 얘기를 했지만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도 한반도의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체로 이제 어떠한 형태든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은 우려되고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그것이 좀 더 큰 갈등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참 모두들 걱정스러운 그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네, 미국이 그 북한 러시아의 그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벌써 그 2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고요. 그 밖에도 그 수십 개의 그 탄도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그 무기 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 또 사회 기반 시설이 이제 크게 파괴되고 희생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러시아가 북한에 그 반대급부로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군함, 인공위성 기술, 무슨 핵잠수함 이런 기술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러시아가 만일 이 포탄을 받는 대가로 이런 최신 군사 기술을 북한에 줘서 북한이 같은 전투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또 핵잠수함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그 군사력 균형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의 이제 군사적 질서가 바뀌어서 상당히 그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러시아가 이렇게 그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굳히고 군사 강국으로 나면은 이것이 상당히 그 동북아 질서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도 우려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과 26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회동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총 10시간이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예,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은 현 시기에 이제 두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군사적 또는 무슨 안보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쟁도 이 두 나라가 협력하고 또 관여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산적한 그 국제 현안을 놓고 두 사람이 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0시간 넘게 만났다는 거죠. 일부 언론은 12시간을 만났다라고 보고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그만큼 이제 심도 있게 두 사람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고요. 백악관의 그 발표를 보면 타이완 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전쟁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가장 논의가 됐을 텐데요. 아마도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여러 가지 현안 해결과 관련한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리는 설리반 보좌관이 왕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설리반 보좌관하고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그 만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최근 그 도발 상황 또 대남 그 우려될 만한 그런 언급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우려를 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국이 좀 나서서 이것을 좀 말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입장을 미국이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왕이 부장이 이 자리에서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중국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백악관도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이 이 같은 날입니다. 25일 날 그 태국 방콕에서 그 설리반 보좌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난 같은 날인데요. 중국의 그 순웨이동 그 외교부 부부장 차관급 인사인데요. 평양을 방문해서 그 최선희 외무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우려 또 메시지 이런 것이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북한에 전달이 됐고 최선희 외무상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 언급 이런 것을 했을 거고 이 같은 최선희 외무상의 언급이나 그 입장 표명이 이번 회동이 끝난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아마 다시 그 미국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이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이제 북한 중국 관계에 관련해서 주목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관련한 입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을 보면 또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 등을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그 영향력 발휘를 통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자체가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 복귀와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안이었습니까? 이 구체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내진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 한동안 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기대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서 그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점점 더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 자체가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는 터에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중국을 비핵화 협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의 도발을 다루는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접고 지금 말하자면 핵 고도화라든지 이런 대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의 비핵화 아니 북한의 핵개발 이것을 보는 그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바람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과 중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 또 북중 국경 봉쇄 이런 것으로 거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국경이 서서히 열리고, 또 평양에 중국의 새로운 대사도 부임을 하고 그래서요. 인사교류가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굉장히 큰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를 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베이징에 갔든가 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모종의 정상회담도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아쉬운 경제 원조라든가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런 문제도 아마 해결을 해서 경제적 활로를 좀 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순회이동 부부장이 평양에 가서 최선희를 외무상을 만났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지난 열흘 새 네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한 소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주말 시사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